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는 대정하신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수련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상 우리가 수련회를 10월 2일로 연기를 하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회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같은 예배의 형식과 그리고 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것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12명이었고 집사들은 7명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가 좋은 설교자와 주님의 증인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이 모여서 이 성찬을 행할 때에 그들에게는 설교자가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본 증인들의 증언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찬을 향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성찬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만난 성도들의 증언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은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그들은 깊이 묵상하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과 기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공허한 것이 되지 않게 하였고, 그들은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새롭게 인식하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항상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열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명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1세기의 성도들처럼 이 성찬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개혁교회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 가운데에서 성찬을 매일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에 따라서 1년에 4번 정도 성찬을 행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전통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성찬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자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은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찬을 행하면서 성찬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행하면서 이것도 우리에게 형식적인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는데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항상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선포, 신실한 말씀의 선포와 기도와 성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그와 같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불행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이 성찬을 마땅히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불행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찬할 때에 성찬을 행할 때에 정말 우리 주님과 특별한 영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 참된 은혜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중요한 성찬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로 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단순히 떡과 잔을 받는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성찬의 진정한 유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이 낯설고 어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먹고 마시는 그 행위로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성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에서 나오는 성찬을 오용하는 그런 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성도에게 명하신 이 성찬,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이 명령에는 단순히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을 때에는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주지 않고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큰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시는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특별하게 이렇게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들도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주는 이 서신, 요한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이 증언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성찬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5절 말씀에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이 모일 때마다 증언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묵상해야 할 때 그리스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을 때에 이 떡을 먹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떡을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주님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자신이 받은 계시를 전하고 있는데 요한이 전하는 그리스도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맡기신 일들을 그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이 떡과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신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리스도, 이 짧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그 언약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의 권세를 소유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기꺼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친히 자원하신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셨을 때에 그분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부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담대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긴밀한 관계, 즉 성부와 성자 성령이 완전한 하나로서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주자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또 제자들이 의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허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이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성자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얻어 입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랑하셨고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창조 사역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곁에 있어서 날마다 그 기뻐하는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부가 세상을 창조하시는 성자를 보시면서 그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특별한 대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영원 전부터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성자의 사역 가운데 무엇이 나타났는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받으신 성자의 그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자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한 것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보내실 그 하나님의 구원자를 나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의 종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구원의 사랑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만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 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이 말 속에서 성찬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찬송해야 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죄인 되었고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을 그가 친히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깊고 영원하신 사랑을 알지 못할 뻔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그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시기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니까 의무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쳐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그의 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결코 감상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우리 죄에 대한 희생의 대가입니다. 이 피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할 때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 주는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이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셈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모든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죄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찬의 떡과 잔에서 얻는 영적인 담대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이제는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들은 어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뛰어가고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가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지 않고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향한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찬의 자리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19절에서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그리스도의 성찬은 우리가 단지 현재 상태를 이기도록 돕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한 것을 드립기를 소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먹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성찬을 제정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단순히 그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현재 내 마음의 위로를 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끝나고 불완전한 우리의 육신이 완전한 것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은 현재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떡과 그리고 잔이 언젠가는 더 이상 먹고 마시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소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연약과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이 불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질병이나 사망이나 고통이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장래의 완전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세상의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완전함을 소망하고 바라보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더 먼 것을 완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은혜를 힘입을수록 우리들은 더 완전한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고 그리고 영원한 양식을 소망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속히 누리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영원하게 배부르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분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